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오늘 본문 말씀은 30절에서 35절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13절, 24장 13절부터 읽어보시게 되면은 더 구체적으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하겠지만은 이제 다시 보실 때에 13절부터 끝까지 보시면은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게 부활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30절.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칠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그때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그두 제자가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밝히고 있지만 또한 사람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24장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된 일은 곧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대화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은 말과 일에 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인데 한 번도 그 능력을 발휘하지도 못하시고 어이없게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실망하고 좌절하여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아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병든 자도 고치셨어요.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또 못하시는 일이 없고 못 이루시는 것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로마 그 병사들쯤이야 단번에 물리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할 줄로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한 번도 대항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힘없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실망과 낙심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은 기대를 걸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은 인생이 성공될 줄로 알고 그를 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희망은 물거품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로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에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지금 자기들 옆에서 걷고 계시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24장 15절,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낙심과 슬픔에 차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들의 길에 동행하시고 계셨지만은 그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알지 못했는지 이 15절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알아보질 못한 거예요. 부활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도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24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랬어요. 슬픈 빛을 띄었다 그랬어요. 너무나 슬픔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슬픈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함께 길을 걷고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일에 얽매인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기의 코가 뭐 어떻게 하면은 뭐 한다 하는 거, 예, 자기 코가 석자다 하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문제가 자기 눈앞에 너무 엄청나게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생각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내 문제에서 벗어나야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볼 수 있게 되고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4장 21절로 23절 말씀에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듣고도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그 풍습대로 그 향품을 향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그 부패하지 말고 썩지 말라는 그런 향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 새벽에 무덤은 열려있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그 입었던 수의는 잘 개켜져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 안 계시고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놀라서 이제 나왔는데 바로 그와 같은 마리아의 그 이야기를 듣고서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도 그것을 믿지 아니했다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그 슬픔에 잠겨 있고 얼마나 그들이 낙심하였으면은 그러한 소식을 들었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 것이에요. 25절로 2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책망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살아 생전에 이제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되실 것을 누누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하나도 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슬픔에 잠긴 그 생각만 하는 것이에요. 아, 이제 나는 희망이 없어졌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갔지? 그런 좌절 속에 있기 때문에 다른 거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지금도 부활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을 매우 힘들어합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믿지 않고 도적설이나 또 환상설, 기적설, 뭐 조작설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적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에 가서 숨겨두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한다는 것이에요. 그 사실이 마태복음 28장 12절 13절을 보시면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로들이 로마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시킨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상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여인들과 제자들이 너무나도 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환상 가운데 그 얼굴을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부활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환상 중에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적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못을 꽝꽝 내려 박을 때에 그만 잠시 기절했다가 죽은 줄 알고 동굴 무덤에 넣었는데 동굴에 그 따뜻한 온도 때문에 깨어난 것이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살아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작설이라는 것은 한편의 드라마라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이야기를 그럴 법하게 만들어낸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믿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한 것처럼 지금도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며 역사적인 사실이라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이 부활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은요, 젊은 변호사 시절에 주의회에 출마하였습니다. 그러나 낙선했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해서 하원의원에 출마했지만 역시 낙방했습니다. 몇 번을 낙선하자 좌절과 절망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링컨을 보면서 그 친구들은 아, 링컨이 저러다 자살하는 건 아닐까 그러한 염려를 하며 링컨에게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링컨은 그때 자기의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다. 나는 재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심정이다. 나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다. 그러던 중에 성경을 읽었습니다. 항상 그 어머니가 링컨에게 성경을 읽어주면서 성장했잖아요. 네, 그 성경을 다시 한번 읽는데 그 성경을 읽다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나는 성경을 읽다가 그 속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고 용기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 후 링컨은 공화당에 입당을 했고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침내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링컨을 대통령으로 만든 사건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30절에서 32절 말씀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했습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낙심하고 실망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와 동행하시면서 모세와 선지자들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이제 엠마오에 가까이 온 두 제자가 날이 저물었으니까 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행하는 분을 강권해가지고 자기 집에 유숙하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저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에 그 떡에 축사를 하시고 떡을 떼어줄 때 가리워졌던 눈이 띄어졌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떡을 그 두 제자들에게 나누어 줄 때 눈이 떠졌다고 했어요. 영안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을 알아보게 되자 예수님은 그 자리를 뜨셨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이제 부활하신 증언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자리를 뜨신 것이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특별한 선물을 받은 은총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 주님으로부터 받은 최고의 선물은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 아침 내게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잠언서 8장 17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찾아오신 것은 은총이지만 뜨겁게 하신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일을 해내고 맙니다. 두 제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 길을 걸어오면서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정말 그 이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정말 원합니다. 노래 전도자님, 매주일 이 성경 말씀을 여기저기 짝을 맞춰서 풀어주시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이거 축복이에요. 예.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을 짝을 맞춰서 풀어주는 교회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러한 교회를 만난 것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전도자의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실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 없는 자에게는 기회가 없어요.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제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난 두 제자는 평생을 복음을 위해 살며 신나게 살다가 순교했어요.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해 산다 그랬어요.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브라질 산파울로에 데오르 디 아모르 교회가 있습니다. 자기들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1년 12달 매 시간마다 예배가 있는 교회입니다. 새벽 2시에 가도 예배가 있습니다. 벽에는 목발들이 걸려 있습니다. 예배 중 고침받아서 목발을 버리고 간 이들의 것을 걸어 놓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사무실에는 세 줄의 문구가 적혀져 있는데 첫째, 목사가 불이 있어야 성도가 불구경 온다. 둘째, 성도가 불이 있어야 불신자가 불구경 온다. 셋째,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는 베드로가 썼지만은 9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썼지만은 사도행전 29장부터는 내가 쓴다. 이러한 문구가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이 문구가 얼핏 보기에는 참 우스꽝스러운 그런 문구일지 모르지만은 여기에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어요. 목사가 불이 있어야 성도가 불구경 온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불이 있어야 불신자가 불구경 온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뜨거워져야 합니다. 성도가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요, 마음이 뜨겁지만 죽은 사람은 가슴이 싸늘합니다. 겨울에 밖의 온도는 추워도 실내가 따뜻한 것은 불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동차나 배나 비행기나 또 미사일이나 우주선 다 불의 힘으로 움직여집니다. 신앙에도 불이 붙어야 합니다. 전도의 불, 기도의 불, 신앙에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풀어주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슬픔에 잠기거나 자기 일에 얽매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일 수는 여유가 없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도와줄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내 문제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그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도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얽매인 그곳에서 나의 문제들이 하루속히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그리하게 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했어요. 두 번째는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동행하고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것이에요. 이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은 믿지는 못했습니다. 부활하셔서 엠마옥 길에 동행하시는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주시며 책망하였지만은 그 순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인 줄을 알지 못했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꾸짖었잖아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여러분들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오지?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닥치지? 주님을 원망하십니까? 아니면은 아, 주님이 나에게 이러한 채찍을 드신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무엇 때문일까? 뒤를 돌아보면서 오히려 그것을 놓고 감사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구속을 성취시키는 사건임을 설명하신 것이에요. 이제 세 번째는 성경을 풀어질 때에 영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엠마오에 도착한 일행은 음식 먹을 때에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두 제자에게 줄 때에 가려워졌던 그 영안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길을 걸어오면서 성경을 풀어주신 그 말씀이 뜨겁게 마음에 와 닿은 것이에요. 비로소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아보게 되자 주님은 자리를 뜨셨어요. 이제 뭐 더 이상 증언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부활했다는 걸 더 이상 보여줄 게 없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이제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리를 뜨신 거예요. 부활이 이제 두 제자의 그 영안이 열리게 하는 그 예수님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영안이 열린 것이에요. 그래 이제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서는 그의 온 그 일생을 주를 위해서 신나게 일을 하다가 순교까지 하는 이러한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신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은총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뜨겁게 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좀 허름한 골목에서 다 부서진 의자를 몇 개 넣고 라면과 우동을 파는 할머니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할머니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을 이웃을 사랑하며 봉사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돈을 벌려고 음식점을 낸 것이 아니라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어서 그런 음식점을 차렸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음식점을 낸 것입니다. 어느 날 허름한 거지가 들어왔습니다. 라면을 시켰습니다. 라면을 먹는 동안에 할머니는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권하였습니다. 거지는 듣는 동 마는 동 한 그릇 라면을 동풍에 개눈 감추듯이,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의미를 금방 아실 거예요. 동풍에 개인 온감 친다는 의미를. 이게 뭐냐 하면은 언제 먹었는지 모를 만큼 음식을 매우 빨리 먹어버리는 것을 비유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동풍에 개눈 감춘다. 동풍이 이제 불어오면은 이 개가요 눈을 감아버려요. 예.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그걸 비유한 것이에요. 예. 그렇게 이 거지가 동풍에 개눈 감추듯이 먹어치웠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 눈치를 보더니 잽싸게 도망쳤습니다. 돈이 없는 거지였습니다. 할머니는 뛰어나가 소리를 쳤습니다. 여보게, 천천히 가게, 넘어져. 거지는 도망가면서 할머니가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보게, 천천히 가게, 넘어져. 며칠 후 거지는 라면값을 가지고 와서 내밀려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할머니가 믿는 예수 믿을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나의 모든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받는다는 것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아버지요, 늘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때에 그 부활의 주님을 저희는 바라보며 주신 은총, 그걸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말로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사 속에서 저희들 살고 있는 것 주님 아십니다. 아버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남은 생을 주님의 그 복된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어서 이 복된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나아가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